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쉽게 풀이한 요한계시록 강해서인 지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다니엘서 강해서죠. 지구의 운명을 지배하는 손,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성소, 이세 가지 책을 집필하신 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예언서라고 하면 잘 다루지 않고요. 아주 금기시 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두 가지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집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람들이 금기시하고 있는 이 예언서를 특별히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성경에 나온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큰 축복이죠. 이 예언서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인도하시지만 전체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 지구 전체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빛과 지도를 주시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피로 사신 당신의 교회가 앞길로 나아가는데 그 길을 비추어 주지 않으셨다 하면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어린 아이를 낳고 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아이를 그냥 팽개쳐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다 성장해서 제1일을 할 때까지 그 아이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물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또 우리에게 성품을 성장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교리로 교훈하시는 많은 말씀이 있으나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며 역사가 어느 길로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읽고 옛날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일곱 교회가 이제 책임자가 나가서 그것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듣지 않겠습니까? 듣고. 그러니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이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읽는 자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듣는 자들이 있겠죠. 근데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에 있는 예언서가 만약 임봉되고 닫혀져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고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서를 주시면서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보아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말씀이고 또 이것을 이해한 자들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앞에 있는 함정이 무엇이며 마귀의 기만이 무엇이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며 또 이렇게 앞으로 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누가 마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 핍박하는 자들은 아무리 크고 또 멋있게 보이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고 핍박당하는 자들이 진리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 예언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많은 말을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오늘날 기독교에서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 예언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터라 제가 이것을 써서 많은 사람 좀 읽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심령에서 이 책들을 제가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차원에서는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반드시 연구해야 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안내서인 거죠.
아이, 그럼요. 이
네.
책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큰 차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강의나 설교 때도 설명하지만은 예언서는 미리 앞으로 오는 일들을 미리 알기 위해서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옵니다. 또 이제 언제쯤 뭐가 생깁니다. 이렇게 아는 것보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점장이들이 하는 일일 수가 있죠. 그것보다는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무게를 두는 것은 우리가 이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볼 때, 또 내가 살기 이전의 세대에서 이미 성취되어 온 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확실하구나. 아,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내 생명을 바쳐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언을 연구한 다음에 예언의 성취를 이해할 때 그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라고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서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무섭다고 할까요? 두렵다고 할까요?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언서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참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의 예언서를 보면 어떤 때좀 무섭죠. 앞으로 오는 뭐 심판, 뭐 지진, 뭐 불, 아, 또 우박재앙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 불로 태운다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짐승의 피를 받지 말아라, 그 우사에 경배하지 말아라, 너희 경배하면 내가 멸망시킨다 이런 아주 엄중한 말씀도 있고. 또 앞으로 오는 그 두려운 사건들도 예언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아,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아이가 낭떠러리를 향해서 전혀 모르는 채 달려가고 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 얘야, 돌아와라, 괜찮다, 아이. 거기 가면 안 되지, 그렇지, 착하지, 돌아와라. 이렇게 아주 별로 대수롭지 않듯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부모가 정말 그 아이가 위험 직전에는 그 형편을 알면서, 경고하는 부모의 심정일까요?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그 악한 심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면서 외치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소리를 지르고 아마 비명도 지르면서 아마 돌아오자는 너 죽인다, 정말 돌아와라. 내가 안 돌아오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겠다. 어떤 때는 돌을 집어서 던지면서까지 돌아오라고 큰 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지금 당장 위험에 직전에 처한 그 자식에 대한 애절한 심정 때문에 소리를 지를 때는 것이죠. 마찬가지겠죠. 하나님도 정말 위험 가운데 빠진 도무지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안될 텐데 그 앞에서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질 듯이 가 있는 우리 인생들을 볼때 불쌍하셔서 소리 지르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이 엄중한 그런 말씀이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을 때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외침과 호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예언들을 읽으면 아마 깊은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예언서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해주는 성경은 없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목사님이 집필하신 이 성서라는 이 책을 보면요.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복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서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에 구약시대 때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던 성막의 개념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이 성막이 어떻게 복음이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예.
주세요.
제가 이 성소책을 제가 쓸때 사실 제가 여러 다른 책들이나 기사나 또 월간지에 기재하고 하는 일들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사실 책을 쓸때 가장 제 마음을 쓰고 가장 간절하게 쓴 책이 있다고 친다면 바로 제가 이 복음의 유일한 청사진인 성소에 대한 책을 제가 쓸 때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의미가 집약되어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성소하면 사실은 지루한 책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올해는 성경 전체를 한 권을 전체 내가 읽겠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통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단단히 하고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들어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나가길 싫어해요. 왜? 레위기는 참그좀 지루한 책입니다, 솔직히. 그리고 뭐 양들을 죽이고 뭐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태우고 연기가 올라오고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너무 의식적이고 또 옛날에 사람들이 한 어떤 그런 그 어떤 봉사에 의식적인 재물을 드리는 우리 현대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만 점철된 것처럼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 책이죠. 그러나 제가 어느 때 가서 제가 레위기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소, 하나님께서 성소제를 주신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을 때, 이 책은 갑자기 저에게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이 책이 저에게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복음서로 제 마음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죄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있는 그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 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어떤 청사진 같은 것, 또 주님의 복음의 그 펼쳐진 계획,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쓰게 되었는데, 이 성소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실물교훈으로 눈에 보이게 양을 끌어오고 양에게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고 그럼 우리 죄가 고백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가 용서받는 것인가? 그다음에 또그 죄인이 직접 양을 이 목을 베어서 죽이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하는 모든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영적인 상징인데 그것이 우리의 체험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회개로 인도하시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계단 계단으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보면 성소에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성소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단계 단계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그이 하나하나의 경험, 성소뜰에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성소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는데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냐?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의 경험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쉽게 주님께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행하면서 그것을 배우도록 실물 교훈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직접 성소 제도가 그 자체는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어서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실제 행위와 실물 교훈이 없기 때문에 성소 제도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우리 속에 부각시키고 우리가 그 성소에 행하는 그런 모든 제도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제가 그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애를 쓴 책이 바로 이 복음의 유일한 청사진 성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 설계하시는 계획의 청사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만큼 성소에 있는 기구, 성소에서 하신 제사장들이 한 모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복음에 관련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자체를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성소에 있는 그 제일 장막을 계달의 장막으로 만들었죠. 다시 말해서 물개 가죽으로 했습니다. 물개는 물 속에 있을 때 보면은 상당히 아주 아주 윤기가 나고 아주 굉장히 예쁘죠. 그 가죽이. 그러나 그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햇빛에 말리면 참 거무득득한 게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 가죽은 광야에서 이제 다닐 때에 굉장히 단단하고 또 질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 볼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의 겉모양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개 가죽을 상징했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또 양털, 피 묻은 양털, 또 하얀 깨끗한 양털, 또그 안에는 이런 천에다가 천사들의 수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성소 뜰에 번제단 위에서 죽이는 양과 염소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빗줄 비추는 금촛대와,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는 떡상에 있는 떡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분향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과 거기에 또 향, 향은 예수님의 의를 상징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는 또 십계가 있고, 이 모든 제도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안에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죄를 지어서 용서받기 위해서 온 백성들도 같이 있단 말입니다. 백성이 없으면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없으면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용서받으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속에는 바로 하나하나 모든 거기에 있는 제단이나 기구들이나 심지어는 색깔들이나, 색깔들도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문인데 문이 다 휘장이에요, 옛날에는. 그럼 휘장인데 제일 처음에 휘장을 보면 색깔이 뭐냐면 거기에는 파란색, 빨간색, 그다음에 보라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참 재미있는 것은 파란색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의 충성심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어 놓으면 무슨 색깔이 됩니까? 예, 자주색 보라색이 되죠. 그러면 그 자주 색깔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을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순종, 이런 것이 합쳐지면 보라색, 자줏빛. 그것은 자줏빛은 옛날에 왕족들이나 아니면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우리의 굴복과 순종이 합쳐지면 우리는 하늘의 무엇이 됩니까? 왕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색깔까지도 전부 다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 하나하나에 사실 우리의 구원이 알랄이 박혀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실물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번제단으로 상징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사역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은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책에 보면서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소에 계셨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들어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예,
부탁드립니다.
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파트인데, 그러나 우리가 쉽게 실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제가 몇 마디로 설명해 보도록 애를 써보죠. 자,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대속죄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레위기 16장에는 1년에 한번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대속죄 일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은 백성들은 따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 성소 번제단 있는데 성소 뜰까지는 갈수 있으나 성소나 지성소에는 이 죄인은, 백성들은, 민간인은 들어갈 수가 없다. 제사장만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면, 이 번제단이 있는 성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예수님의 봉사 사업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니까 번제단에서 양을 잡으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사신 봉사 사업, 그 미니스트리를 상징한 것이 성소들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무엇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지금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개하고 그 용서해 주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 죄인이 지금 회개하고 고백했으니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다. 라고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밖에 있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고서 내 마음이 주님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팔짱을 끼시고 무슨 어디에 뭐 휴양지에 베케이션 하러 가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업하러 올라가셨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고 또한 회개하는 죄인을 당신의 피로 구원하시는 일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실 때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속죄일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을 끝내시고 인을 치시고 누가 의로운 자고 누가 불의한 자인가, 누가 거룩하고 누가 거룩하지 못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만들 자들인가, 누가 영원히 당할 자들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시고 그렇게 하게 애쓰시겠지만 그러나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생기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일을 끝내시고 인치시는 마지막 사업을 그 지성소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대속죄일. 매일매일이 어떤 의미에서 속죄일 될수 있죠.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으나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그때 이 세상에는 아담 때부터 이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다 심판 사업을 끝내시고 정결케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시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시대죠.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연구하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언들의 사건들을 보면 하늘 성소가 열리며 언약궤가 보이고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보이며 할때 지성소의 사건인데 이 땅에 일어나는 예언 사건을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거 보고, 지금 우리가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요한계시록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제가 계시록 얘기를 다시 하게 되지만, 요한계시록은 복음, 이 성소를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참 흥미있어요. 1장에 보면은, 계시를 받을 때 제일 처음에 요한아 하는 음성이 들려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하늘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일곱 금초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분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일곱 금초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계신 첫 번째 부분인 이 성소뜰에서 들어가서 성소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성소에 계시구나. 그때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지성소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로 시작해서 나중에 지성소 사업이 끝난 다음에 큰 내성 번개가 있고 마지막 심판이 내려오고 일곱 재앙이 내려오면서 끝나는 것을 볼때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흐름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도 참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예언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말씀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의 믿음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제도 가운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성소의 제도의 그 단계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져와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소 제도에 설명하신 그 단계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옛날 그것을 앞으로 오는 하늘 성소를 이해케 하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성소를 짓도록 하신 것처럼 또 우리는 지상 성소도 없는 이런 때에 그 성소가 하늘로 옮겨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성소 제도에서 말씀하신 그 경험이 체험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 전 그래서 이 성소 책을 쓰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성소 제도의 의미를 따라가서 체험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애를 쓴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정말 성소라는 이 책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 우리가
그렇죠.
예,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 외에 정말 이 세상 역사를 끝마치시기 전에 누가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심판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성소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현대 예언서에 대해서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성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만이 예언서에 나타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하늘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예언서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잘 설명하셨는데, 요한 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 계시록 1장 1절부터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타이틀을 지을 때 요한 계시록인데 사실은 타이틀을 예수 계시록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실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 예언 자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준그 계시를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가브리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가 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 가운데는 기간적인 예언이지 않습니까? 각 기간직 세대가 흘러가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며 어떤 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구속의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계획과 진행 과정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을 이해할 때 예수님 없이 이해하는 것은 그건 점쟁이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함이 없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고 또 위기 무슨 뭐 무엇이 온다 준비하자 이런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이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알고 복음을 알고 성소에 대한 그 기본을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책은 사랑의 책이요 고마운 책이요 정말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그 시편 119장 10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정말 그 우리 마음가운데 와서 닿는 예, 그런 책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지금 대속죄일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레위기서에 보면 대속죄일은 하루의 기간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비아에서도 그런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 자,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정말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을 고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사건과 리비아의 민주화 운동을 예언적인 안목에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굉장히 중요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인데, 제가 쓴그 다니엘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니엘 책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제가 이 지구의 운명을 지배하는 손이라는 제가 이 책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다니엘서 강해입니다. 다니엘서 강해인데 제가 이 지구의 운명을 지배하는 손이라고 구태여 이름을 붙인 것은 보통 서점에서도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판매되거나 아니면 주어질 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지구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목을 이제 붙인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들이 참 놀라운 지구의 그 흐름, 운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 2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그런 신상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 마치 만화 같은 그런 예언인데,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이 어깨와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앞에 또 배와 또 넓적다리 위에까지죠. 거기는 어떻게 해요? 구리, 동이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이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열 발가락이 있고, 이렇게 참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했을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이 바로 금머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벨론 이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 그와 좀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세계 역사와 비교하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어떤 제국이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오고 그리스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또 갈라지고 나중엔 열국으로 갈라져서 열국이 되고 이런 세계의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만화식으로 그려서 여러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 어느 배경, 어느 언어, 어느 나라에 살았을지라도 사람들이 만화는 다할수 있죠. 미소 그러면 사람들이 다알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음악 같은 것도 뭐 어디 살든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만화 그림도 간단하게 모든 사람이 언어가 달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대 시간이 흐르고 이런 지방과 인종과 문화의 배경이 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중요한 사건을 만화로 그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 지구상의 흐름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세워 놓고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이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환란이 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빌려다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의 환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 안 받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이제 사용되죠. 하여튼 이런 이 배제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기가 막히게 지구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을 보십시다. 그러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흘러가는 그것을 또 다시 재반복해서 짐승으로 보여주시는데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용 같은 짐승. 그래서 무서운 용 같은 짐승은 로마인데 거기서 열불이 나고 또 이상한 작은 불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이 지구의 역사의 흐름을 너무 쉽게 어느 시대 사람이나 알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기가 막힌 예언이 나와요. 11장 한 장에 나오는 그 자세한 예언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자세한 예언들 가운데 무엇이 나오느냐? 예수께서 어릴 때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사실은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인데 갈릴리에. 근데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천사들이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나사렛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사렛에 태어나면 성경 예언이 맞지 않는데 아마 천사들도 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호족하고 그 호족을 하러 다 고향에 돌아가라. 왜? 호족에서 다 등록을 해야 세금을 정확히 받으니까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 있는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서 호적을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만삭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당나귀 태우고 지금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사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때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몰려있기 때문에 여관에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말구유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너희 가서 말구유에서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면 그것이 너에게 증거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게 다니엘서 예언과 관계가 있는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 세금을 내게 하는 로마 황제 이야기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기록되는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11장은 참 이 클레오파트라 애굽의 여왕도 나오고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11장 마지막에 40절부터 45절에 가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이 나와요. 싸움이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어떤 일이 나오는가? 요즘에 일어나는 이런 중동 전쟁과 중동에 일어나는 이런 소요 사태와 그냥 사람들이 데모하는 것들, 폭도 일어나는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이 애굽에서 일어났고 리디아에서 일어났고 이것이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 전체에 퍼져가고 이런 것들도 예언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할게요.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현재 일어나는 애굽과 리디아를 포함해서 지금 이 중동 지방과 특별히 이 북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얘기가 무엇일까? 제가 그 지점까지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애굽도 마땅히 서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것이요. 나중에 리비아도 또 구수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죠. 북부 아프리카 지방들도 나중에 가서 아랍 국가들도 여러분 지금 제일 골치 아픈 세력이 뭐예요?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들 아닙니까? 이 세력들도 이 북방 왕, 남방 왕이 아니라 북방 왕에게 도무지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시종이 될 것이라 그들의 금과 은과 보물도 잡힐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북방왕이 공산권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땅인 미국도 무너뜨리고 이 공산권과 싸웠습니다. 미국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슬람 국가의 세력들도 넘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그 다음엔 환란이에요. 아주 어려운 환란이 오고 참으로 똑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있는 것을 보면 이제 내가 이 책을 다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은 다시 좀 지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책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볼 때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사건도 성경에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예언서들은 우리에게 앞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빛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루어지는 이 성취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생명을 바치며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책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또 며칠 전에 일본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이제 아시다시피 지진과 해일과 그것으로 인한 굉장한 어떤 나라의 피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럼 그 일본의 천연재해와 이 예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 거기에 일곱 재앙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잠깐 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제 설명을 좀 드리시고 이 책들을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저는 책을 팔려고 이거 우리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책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책 파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제가 이 책이 우린 주로 이제 거저 이제 나눠주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책을 나눠주거나 출판되고 또 어떤 사람이 사간다고 해서 저는 단 1전도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편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일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9.0의 리크터 스케일, 9.0의 지진. 근데 그것이 도쿄 동북쪽에 있는 바다 밑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옛날에 지진 그러면 땅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요새는 주로 바다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바다에서 일어나면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러면 지진은 바다에서 일어나도 흔들리는 건 땅이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보니까 일본 열도 전체가 2.4m가 흔들려서 한국 쪽으로 가까이 왔대요. 2.4m가 우리 뭐 원래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후손들이라고 우리가 믿지만은 아마 조금 더 가까이 왔어요, 우리한테. 뭐 지리적으로도.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어머니 품속에는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손자가 있는데, 정말 울컥 이 눈물이 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참 정말 불쌍한 일이 생겼는데, 근데 이런 일이 바다에서 났다.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에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앞으로 사람들이 파도의 물결을 보고, 파도의 침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 파도 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라. 또 앞으로 일어난 일을 보고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파도 소리를 듣고서 두려워한 적이 어디 있었어요? 파도 소리 들으면 좋죠. 우리 바캉스 간다고 가서 여름 해수욕장에서 파도 소리 들으면 좋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파도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할 것이라. 파도의 우는 소리를 듣고, 이게 파도가 운다. 이건 뭐예요? 사자가 운다. 이건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삼키는 거. 이번에 보니까 이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해일이 일본을 삼키대요. 무서운 파도가 이제 쳐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생긴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이것은 한국도 앞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것은 이 방사능 선과 방사능이 퍼지면, 야, 이것은 참뭘 어떻게 큰 일이 생길지 우리는 가늠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섬이 흔들리고 어떤 산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또 일본에 또 화산이 폭발했죠. 이런 것을 볼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앞으로 지진, 기근, 온역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마지막 시대 이런 것이 크게 빈번히 자주 일어나는데 처처 일어날 것이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지구에 일어날 것이다. 지금이 꼭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다가온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일곱째 재앙 때큰 지진이 오는데 산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섬들은 바다에 다 빠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아,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지진 때문에 산들이 다 무너지고 이 섬들이 바다에 빠지는 일들이 정말 생기는구나. 그것을 보고 성경의 확실성을 다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은요 참다 약해요. 무신론자도요 죽게 되면 오 하나님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그리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너무 분명하다. 이젠 때가 되었구나. 우리 끝이 되었다. 세상이 흔들린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만 아니라 이 땅을 흔들면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때가 다 되었다. 우리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성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예언서에 분명한 경고를 해 주셔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많은 유익이 되셨습니까? 자, 이 책들을 읽으시고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큰 부흥과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